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쫙 가릅니다. 뭐그 모르는 이야기 아니죠.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습니다. 이 역시 기적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떨어졌지만 이 몸에 탄 냄새조차 배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와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모두 기적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면은 온갖 기적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뜨고요, 죽은 자가 또 살아납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 역시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표정이 뭐, 예, 믿죠? 예. 뭐, 그 정도, 제가 그 정도 여러분의 신앙을 전제하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죠? 안 믿으면 저는 오늘 그 설교 이거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나가야 됩니다. 다시 다른 설교 준비해야지. 예. 믿죠? 예. 시집사님 믿는다고 하시고. 예. 그럼 정집사님 믿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질문 한개 던지겠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더 질문을 정확하게 가다듬자면은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무덤에서 사람이 안 걸어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교회 매주일 점심 식사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하는데요. 이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쌀 떨어졌다고 아 우리 목사님 쌀 떨어졌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때 보니 뭐아 집사님 말 나온 김에 집사님이 쌀좀 채워 넣어라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쌀 떨어지면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러 가는 교회입니다. 이안 그러면 살 사람을 물색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누구 시키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러 갑니다. 이 집에 쌀이 떨어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쌀이 떨어졌다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자 우리 가족 함께 모여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더 살벌해지기 전에 재빨리 살을 사러 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사온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아 다시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저희 집은 배만 부르면요 이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우리게 쌀 떨어지면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왜 사오라고 시킵니까? 저희 집에 쌀 떨어지면요 저도 기도 안 합니다. 바로 사러 갑니다. 저는 목사인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저는 이 기도한다고 쌀 생긴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시간 쓰지 않습니다. 교회 쌀 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쌀이 떨어졌다고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쌀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5,000명이 넘게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물고기 두 마리와 이빵 다섯 개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군데 본문을 읽었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관된 본문입니다. 이 처음 본문 17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읽은 본문 19장은 터키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이두 군데서의 사역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정말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17장 17절 끝에서 보듯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음 18절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테네에서 바울은 말로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말을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데 이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의 사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테네와 달리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기적 사역을 합니다. 19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안수기도하면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습니다. 그런데 논쟁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보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바울과 이 19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17장에서는 말만 하는 말쟁이로 표현되고 19장에서는 논쟁이나 설교는 없고 안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그 축기 사역, 그 뭐 구마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뭐 하는 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요즘 선교사님들 바울처럼 이런 식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이 전문인 선교라고 해서 각자 집중할 분야를 미리 훈련받습니다. 학교 선교, 뭐 의료 선교, 태권도 선교, 뭐 성경 번역, 뭐 우물 파기 선교, 뭐 문화 선교 등 각자의 장점을 닦아서 준비해서 선교지로 나갑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고 상당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선교 상황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 가야 할 곳 많고 이 복음의 복자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온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기독교가 신흥 종교이던 때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아직 그 종교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신생 단계일 때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자기가 사역해야 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뭐 전문인 사역 이런 거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맞추어서 다가가야 했습니다. 소위 이 눈높이 맞춤 사역을 해야만 한 것입니다. 이 선교 대상의 이 지적 수준, 그리고 생활 환경,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추어서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후한 할아버지가요, 교회에서 식사 시간에, 아, 맘마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의심해봐야죠. 이 병이 왔나 안 왔나? 그런데 이 손자, 손녀 앞에서는, 아, 맘마 먹자. 아, 까꿍. 이렇게 합니다. 그 중후하고, 막 이런 할아버지가 막 손자, 손녀 앞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건장해서 덩치도 좋아서 우락부락한 청년이 막 고양이 앞에서 막 냐옹냐옹 하고 있습니다. 소 보면은 우우우 합니다.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 보면 그 율동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아 자기들이 더 아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율동을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 자기가 보니까 배우고 있는 애들보다 더 신났어요. 막 표정이 애들보다 더 해맑습니다. 애들이 오히려 어른 같고 저 뭐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고 자기 혼자 신나서 진짜 그 청년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진짜 수준이 덜 떨어져가지고 아 맘마 먹자 막 까꿍까꿍 이래 합니까? 바로 상대방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아이 앞에서요 뭐 공자왈 맹자왈 하면 그거 내 니하고 말하고 싫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기한 물건들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전자레인지 참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안에 불도 없고 그냥 텅 비 있는데 막 우웅 하면은 그 막 물이 펄펄 끓어 나오고 빵도 쪄지고 팝콘도 막 튀겨져 나옵니다. 예, 저는 참 전자레인지 참 좋아합니다. 막 제가 꼬마일 때부터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지만 막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막 우웅 돌아가는 소리 나면은 막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소세지 같은 것도 넣으면은 아 속이 쫙 갈라져 가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해서 탁 튀어 나오는데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웅 하더니 뭐 소세지가 김이 모락모락 해 가지고 아 신기해요. 이 텅 비어 있는데. 예. 이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두 명 꼽는다면 누구이겠습니까? 혹시 알 만한 분 아마 그 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요. 아이작 뉴턴과 그 찰스 다윈을 꼽습니다. 예전에 1파운드짜리가요 지폐였을 때 아이작 뉴턴이 1파운드 지폐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10파운드 누가 있습니까? 그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 여왕이고요. 만일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로 가서 이 전자레인지를 설명한다면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윈은 한 200년 전 사람이고요. 그 뉴턴은 한 300년 전쯤 사람이거든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이요 몇 년만 쉬어도 따라잡기가 벅찬데 아무리 뛰어난 천재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이 몇백 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전자레인지 해봐야 고작 50년 된 물건이거든요. 이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이 200년 전의 천재보다 오늘날의 평범한 사람들이요 더 천재입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보고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뭐 뉴턴한테 전자레인지 한번 보여준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뭔가 싶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당시 천재였던 그 과학자에게도 설명할 방도가 없는데 이 전자레인지 들고 1세기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옥수수 넣고 돌렸는데 막 팡팡팡팡 하더니 이 팝꽃이 팝콘이 돼가지고 띵 하고 나오면은 이 유대인들 기절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도 만들어 두었는데 이 전자레인지 가면요 바로 새로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2000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그 까꿍까꿍 하는 것입니다. 맘마맘마 하는 그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를 놓고 아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300년 전에 유턴을 막 천국에서 만난다면은 이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아 하나님 뜨겁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척하고 자 기적입니다 하면은 그 믿습니다. 그거 그 방법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300년 전에 여러분이 돌아가가지고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고 뭐 극초단파가 어떻고 해봐야 그 못 알아듣습니다. 제 아무리 유턴인들 다윈인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아이고 이거 기적입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아기 앞에서 맘마무차 맘마무차 까꿍까꿍 하자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바울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요 이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갈래로 나누어져서 매우 깊이 있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곳에서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했다면 딱 오늘날 무당 취급당하듯 그 취급당했을 것입니다. 못 배우고 어리석고 이 초자연적인 우연만을 바라는 이 게으른 하층민, 이 무당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논쟁만 하고 다닙니다. 말만 합니다. 철학자로는 이 이상한 말을 듣고 아 이 말쟁이 아니야 말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아기들 앞에서 나름대로 수준을 맞추어서 까꿍까꿍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역의 형태를 갖춥니다. 학문이 발달했던 아테네와 달리 에베소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산신령에게 빌고 제주도에서 그 돌하르방 그 코를 만지고 아 아들 낳으면은 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기적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이 눈높이에 맞춥니다. 오늘 본문 19장 11절을 보니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요 한번 보십시오. 그 헬라어 문자 그대로 번역해 두었는데요 영어로 extraordinary miracle이라고 해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그 영어로 넣어두었습니다. 이 기이한, 특이한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눈치 빠른 분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요. Extraordinary가 무슨 뜻입니까? Ordinary, 평범하지 않은 것이 Extraordinary 아닙니까? 이게. 근데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다가 이 Extraordinary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 아마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 이게 원래 기적이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기적에다가 그 앞에다가 또한 extraordinary, 아, 특이하지, 평범하지 않다. 이런 말을 붙여 놓은 것입니까? 원래 미러클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면 기적이지, 특이한 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평소에 계속 내가 기적만 믿고 살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으니까요. 이 전자레인지를 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뭐 굳이 전자레인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뭐 삶이 온통 자기들 눈에는 기적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냥 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특별한, extraordinary, 기적 중에서도 extraordinary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이냐 보니 19장 12절에 보니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한번 사용했던 그 앞치마, 이 앞치마만 스치기만 해도 이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겁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는요 원래 이상한 술법을 써서 병을 고치고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적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주문도 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막 춤도 추지 않아요. 그냥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한번 스칠 뿐인데 이 에베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 19절을 보면은 이 동네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원래 사용하던 이 마법책들을 다 모읍니다. 다 끌어모읍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 원래 기존의 마술사들이요. 이 예수를 믿고 이 마법책을 불사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책값을 보니까 은 5만이라고 나옵니다. 이 은 5만이라고 하면요. 당시 그 물가를 따져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도 휴가 없이 쉬지 않고 일해서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그 마술책들을요.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왜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수준별 맞춤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마가의 설명 정말 독특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표현합니다. 누가 싹 손을 예수님 옷깃을 싹 손을 대니까 능력이 싹 하고 빠져나간 줄 아시고 이러한, 이 무슨 하나님이 슈퍼맨입니까? 뭐 누가 손을 대면 하나님의 능력이 싹 빠져나가는 걸 알고, 손을 안 내면 내 능력이 안 빠져나가고, 이 서술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마가가 지금 설명을 손을 댔는데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슨 마술책도 아니고 손 하니까 내 능력이 싹 빠져나갔는데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 눈높이 설명인 것입니다. 진짜 능력이 빠져나갔다면 그거 하나님 아니지. 또 어떨 때는요, 장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택 뱉으세요.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장님 눈 뜨게 하려면 침 뱉어서 진흙 필요합니까? 하나님인데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는요, 예수님 진흙에 뭐 침 뱉고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말 한마디 달리다 쿰으로 살리신 분께서 장님 눈 고치실 때 왜 하필 침 뱉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고치십니까? 바로 그 대상의 수준의 달린 문제입니다. 아마 그 장님은요, 그냥 말로만 고쳤으면 아 우연히 내가 그 순간에 눈이 떠졌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른 어떤 물리적인 처치를 했어야만 아 이 사람이 내한테 이런 처치를 했으니까 눈이 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달리다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살렸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이냐 한번 보니까요, 원격적인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고요, 믿음으로만 일어난 일, 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플 때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앞서서 예수님한테 오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말씀하십시오. 저도요 제 부하한테 말하면 이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이 일도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 옷깃을 만져야 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어요. 진흙으로 예수님 침 뱉어서 눈에 붙여야 될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수준이요, 말만 하시면은 어디 있든지 예수님 말만 하시면 그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종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 종을 낫게 하십니다. 돌아가라, 나 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콜레라 같은 병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 먹으면 됩니다. 성경이나 뭐 영화 배너에 나오는 그 문둥병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 뭐 콜레라 장티푸스 걸렸다고 막 제사 지내고 막 그 죽자 사자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냥 병원 갑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수준입니다. 요즘 사람들 수준입니다.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낮에 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 그 기도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색안경 끼고 구경합니다. 오, 저 봐라, 저 봐라 하면서 구경합니다. 이 혈루병에 걸립니까? 예수님 옷깃 만져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GP 가면 됩니다. 그 뭐 금방 났습니다. 먹을 거리 없습니까? 오병이에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뭐 푸드뱅크나 무료급식소 찾아갑니다. 바다에 가로막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찾지 않습니다. 배 띄우고요. 해저 터널 뚫고요. 막 다리 놓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합니다. 이제는 막 화성에다가 사람을 정착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수준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혈루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 예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혈루병 그거 약 하나를 먹으면 낫는 걸 무슨 그 기적이라고 그걸 예수님 믿냐. 그거 옷깃을 스쳐서 뭐 능력이 나가고 많이 하니 나는 그냥 약 하나를 먹고 말겠다. 그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자레인지를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고주파니 뭐 수소원자니 산소원자니 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사고는 이미 과학적 인과관계의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귀에 쌀이 떨어졌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듯이 다음날 쌀 포대가 떡하니 쌓여있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하지 마시고요. 그 뭐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런 일 안 믿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믿을 수 없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만에 하나요?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진짜 쌀 포대를 밤에 떡하니 내려놓으셨다고 하십니다. 몇 명이나 믿을까요? 그래서 막 권사님 놀라갖고 온 겁니다. 어휴, 하나님 우리 기도했더만 쌀 포대가 지금 10kg짜리 5개 쌓여있다 하면 누가 믿을까요? 아마 요즘에 그런 사람 나올걸요? 아, CCTV 한번 봅시다. 어머, 어느 집사님이 또 그 누가 이거 몰래 밤에 갖다 놨노? 하나님이 내려주셔도 우리 이미 안 믿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수준입니다. 아, 누가 나 CCTV에도 안 잡혔나? 아, 누구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 누가 흥금했겠지. 누가 몰래 흥금했겠지. 그런 기적은요,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기적은 이미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낳았어라고 물으면요, 아, 사랑해서 낳았지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은 그 수정되는 그 아름다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 암을 기적적으로 낳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얼핏 믿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그런 종류의 기적을 믿고 있는 듯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적적으로 암을 낳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이요법을 했는지, 무슨 기도원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방을 했는지, 양방을 했는지, 뭐 직장은 계속 다녔는지, 아니면 사표 쓰고 쉬었는지 계속 취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일을 기적으로 우리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짐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일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왔다는데 그 기적적으로 나은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이, 어떤 기도원에 갔습니까? 하면 그 기도원은 막 북적거리기 시작하고요. 아, 무슨 식이요법을 했습니까? 하면 그 약재에 찾아다닙니다. 이미 기적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만을 의지하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애꿎은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 낫는다고 해도 하나님 찬양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따라한 그 식이요법 퍼뜨리고 자기가 개선한 생활습관 막 퍼뜨리면서 다닐 사람입니다. 그런데 괜히 그 안 나오면 하나님 울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는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정말 그 위선 아닙니까 이거? 마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듯이 말하고는 아 자기 자녀는 그 의사 되라고 등뜸입니다. 이미 자기 생각의 기재에는 탁월한 의술이 있다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에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정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까? 과학을 믿는 사람이 많지요.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보일러 고장나면 기도합니까? 보일러 수리공 보려고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지금 들여다봅니까? 지금 뭐 다 답은 정해져 있죠, 맞죠? 보일러 고장났는데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거는 내가 오늘 집에서 쫓겨나겠다 그런 말이죠, 그죠? 예, 자기가 고치기 싫으니까. 예. 그 과학을 믿으니까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어디가 뭐 물이 막혔는지 보일러가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기적으로 말을 걸어오시겠습니까? 과학으로 말을 걸어오시겠습니까? 침뱉은 진흙을 눈에 마르는,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민간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구 기증을 통해가지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런 의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기도하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거나 까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빵을 물어다 주시지 않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안 그러면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표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의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기적보다는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과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기적을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보통 그런 기적에 대한 증언들은 아주 오지에서 사역하거나 특별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말을 걸려면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나의 초자연적 섭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대체로 영국이나 한국에 살면서 그런 초월적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한국이나 영국에서요, 유출병이 났고 막 문둥병이 났고 이 소경이 안구를 기증받아 앞을 보는 일이 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당연하다 믿습니다. 예수님 그 오큘리스를 맞아가지고 자기의 그 유출병이 나왔던 여인과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다. 그냥 약한 알몸은 끝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적은 이런 과학적 세상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 냉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밖에서 다들 일하실 때 칼같이 일하시지요. 여러분 그 결제서를 올리고 막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칼같이 하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하면 뭐 보고 자료가 뭐 자동으로 완성돼 있습니까? 자기가 밤샘 작업해야지요. 다음날 아침이 보건데요. 막 철야 기도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잘리고 와서 그 목사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한 기적입니다. 우리같이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인생을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 목사는 기도하면 자동으로 막 설교가 막 쫙쫙쫙쫙 되는 줄 압니다. 그런 기적이요.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애쓰다가도 안 되면은 막 토요일 밤을 꼴딱 새고 막 주일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잔뜩 그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막 아이가 말을 걸면 막 짜증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막 우리 아이가 막 궁시렁거리면서 가죠. 아빠는 샤우팅 패스트라고 이러면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갑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과학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신자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 더 잘 듣습니다. 좀 더 와닿게 말을 하자면요 그 목사 말보다 의사 말을 더 잘 듣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 늦지 말고요 매일 말씀 보시고 시간 정해두고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GP에는 10분 전에 미리가 앉아 있습니다. 약도 의사 선생님이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겨 드세요 하면은 꼬박꼬박 막 챙겨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 꾸준히 하세요 하면은 안 합니다. 예. 의사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라도 낫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면서 의사한테 더 고마워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조금도 남에게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애초에 이런 우리의 믿음 앞에서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지 않으십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오자 사도들은 우리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그런 종류의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에게 영광을 반반씩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조금도 남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 이 브로콜리가 몸에 좋고 샐러리가 몸에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식탕은 온통 푸른색입니다. 아 이거 내가 토끼인가 싶습니다. 뭐 좀 뭐 풀 좀 좋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사카린 많이 먹었습니다. 이 강냉이 이런 거요 다 사카린 한 숟갈 넣어가지고 팡팡 튀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카린이 몸에 안 좋다라고 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다시 사카린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씁니다. 이 당뇨 환자들한테 설탕보다 사카린이 몸에 좋다고 사카린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과학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마리 퀴리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소위 퀴리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것도 두 개나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퀴리 부인이요 폴로늄과 라듐이라는 이 방사성 원소를 발견했는데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라듐을 보니까요 몸에 있는 종양을 계속해서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듐 화장품, 뭐 라듐 치약, 라듐 장난감, 라듐 초콜릿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요. 입에 막 방사능을 넣고 양치질하고 막 방사능을 몸에 막 바르고 막 그 뭐 방사능을 초콜릿에 넣어갖고 먹고 그것도 가격 비싸게 팔은 그런 셈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라듐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라듐을 그대로 먹고 막 바르니까 그 피폭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퀴리 부인도요 결국 그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백혈병과 골수암에 걸리고요 그 재생불량성 빈혈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던 이 라듐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뺏긴 셈입니다. 이 퀴리 부인이 노벨상 수상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을 뿐이다. 얼마나 멋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오만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방사성 피폭으로 온갖 불치병을 얻었고 또한 제자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 노벨상을 박탈당할 뻔한 위기까지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퀴리 부인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방사능의 위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한 5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이구 방사능 하면 그 뭐 1년에 뭐 CT 촬영도 몇 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보다 50년 뒤에 세대들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 봐라. 이런 걸 몸에 좋다고 먹었었네. 이런 게 몸에 좋다고 득지득지 바르고 있었네. 우리나라 5, 60년대 사진 보면요 머리에 이가 있다고 몸에 막 DDT 착 농약 뿌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더 뿌리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막 DDT 더 뿌리달라. 완전 발암물질 덩어리 아닙니까? 과학은 이렇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앞선 이 절대 신앙을 과학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의사이든 내 삶의 목표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보다 더한 충성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해서 과학이 말씀을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종교는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대 의술을 통해서 내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지만 말씀보다 의술을 절대시하는 순간 내 종교는 현대 의술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금하신 그 우상을 내 삶에 들여오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쌀 떨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쌀 포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기적도 없이 논쟁으로 말을 걸어야 했고 에베소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기적으로 말을 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수준이 달랐던 백부장에게는 한번 얼굴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러한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서 또한 말을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통해 말을 거시기도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요 푸드뱅크를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사실은 언젠가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발암물질로 밝혀지고, 우리가 안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유익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진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진리가 드러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논쟁으로 드러나고, 에베소에서는 특이한 기적, 그것도 Extraordinary Miracle로 드러나고,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방법에 현혹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진리만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훗날 아브라함과도 모세와도 바울과도 또한 뉴턴과도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선 모든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대강절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장엄한 눈높이를 낮추시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듯 우리 역시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결과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구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혼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